32절부터 34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부분에 일어났던 주님의 그 놀라운 권능, 권세, 치유의 행동들을 요약하며 그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을 한 번 더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이 네 제자, 형제식 두 형제이시죠. 네 명이 주님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서 안식일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회당장이 가져다 준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시고 그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은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권세 있는 그 말씀, 권위 있는 그 말씀에 놀라게 됩니다. 회당 안에서 이제 귀신 들려있던 사람이 발작을 일으켰나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안에 들어와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향해서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가라, 입 다물고 나가라, 조용하게 한 말씀 하십니다. 귀신은 즉시 순종하였고 귀신 들렸던 사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정상으로 돌아왔죠. 말씀의 권위에 놀라고 귀신마저 제압하시는 그 권세와 권능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회당 예배를 마치고 삼삼오오 뿔뿔이 흩어져서 각 가정으로 돌아갈 터인데 이 소문이 이제 가버나움 전체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어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신의 집으로 주님을 초청하지요. 물론 이제 함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초대를 받습니다. 안식일 점심 식사를 위해서이죠. 베드로의 장모 풍토병인 열병으로 오랫동안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고 즉시 이 병이 낫고 열병이 떠나갑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 곧바로 수종을 들더라. 그 뜻은 주님과 제자들을 위한 그 안식일 정찬을 정성껏 급히 마련하고 식사를 대접하며 수종을 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 열병에서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받은 감사와 기쁨으로 즉시 수종드니라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종드니라, 다른 말로는 섬겼더라. 이 한마디로 그 모든 상황을 요약하고 표현하는데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으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곧바로 주님을 섬겨야 함을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적에는 요란한 세러머니가 필요 없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 것처럼 귀신에게는 한마디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베드로의 장모에게는 손을 내밀어 일으키시는 것으로 충분하셨다. 사실은 말씀 안 하셔도 손잡아 일으키는 행동 자체 안 하시고 생각만 하시더라도 충분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또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이 행동으로 이적 기사를 일으켜주신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언어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모두 통치하시는 주님이심을 그 행동으로, 그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에게 내밀어주신 그 손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성자 하나님의 권능을 그 하나의 동작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적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적을 통해서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메시아이고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적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은 주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주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 그 이적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놓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심을, 주님의 그 역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이제 대진중앙교회로 농촌 전도대 파송을 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날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세 명이 한조가 돼서 전도 가방을 들고 선물을 들고 수킬로를 아스팔트 길이더라고요. 그 뜨거운 아스팔트 길을 걷고 또 걸어서 그곳에 담임 목사님께서 접촉해달라고 부탁하는 곳을 다 제대로 찍어가면서 그렇게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에 많은 어르신들이 또 교회로 나오면, 지난 주일에는 의료 선교를 했었고 어제 오늘 수많은 분들이 그곳에 오면 이제 머리를 해주시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와서 손이 떨리고 쥐가 나서 거의 울면서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도움을 얻는 것이고 공짜로 머리하는 것이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지금은 마을 잔치를 벌이면서 또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간 이유는 머리해주러 간 것이 아니고 병 고쳐주러 간 것이 아니고 선물 갖다 주러 간 것이 아니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와 접촉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인이심을 전하기 위한 접촉점으로 이 봉사, 이 전도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저녁에 그곳에 150명이 이제 초청받았다고 하는데요, 마을 어르신들 다 모여서 맛있게 드시고 좋은 교제 나누시고 돌아가기만 한다면 너무나 그분들에게는 원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만 보고 주는 선물만 보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각자 개인 기도할 때에도 이번 전도를 통해서 접촉하게 된 분들이 그러한 선물을, 그러한 봉사를 통해서 또 머리한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열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그 이적을 베푸셨는데 사람들은 이적에만 신기하고 놀랍고 병이 고쳐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행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에 담겨있는 진정한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 참신앙의 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제자들마저도 그날은 그 의미를 몰랐다 하는 것이죠.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신 후에 다시 차근차근 그 그 일들을 돌아보니 바로 그날 처음 주님 만난 날부터 우리 주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행하고 계셨던 것이고 그것을 그 이적을 통하여 이미 가르치고 계셨던 것이다.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깨닫고는 목숨을 걸고 전 인생을 걸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2절부터 34절까지는 그렇게 오전까지 또 점심에 그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열병에서 치유받아서 맛있게 점심 식사로 수종 들더라 했던 그 시간 이후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저물어 해질 때입니다. 수종 들더라 이 31절 그리고 지금 읽은 32절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생략되어 있다. 감추어져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로 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내용을 담고 더 큰 교훈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31절 마지막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그리고 32절의 그 말씀 사이에는 두 가지가 생략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32절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 줄로 표현한다면 해가 지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가 마을 사람들이 해가 지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가 32절 점으로 해질 때에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난치병 불치병인 그 열병도 즉시 고쳐주시는 이 소문이 마을에 퍼지게 된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자기 집에 있는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병자를 또 귀신 들린 이들을 그 예수님께 예수님이 머물고 계시다는 베드로의 집에 데려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장벽이 있는 겁니다. 무슨 장벽일까요? 마가복음 1장 21절 그날이 어떤 날인지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니 그날은 곧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동이 금지되었죠. 무언가 무거운 것을 나르는 것도 금지가 되었죠. 아무리 숨이 넘어가는 환자라 해도 무언가 실어서 나르면 노동이기 때문에 금지된 것입니다. 물론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하는 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이죠.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육간의 휴식을 취하고 안식을 취하고 재충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그 안식을 이 땅에서 매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어찌 본다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다면 제대로 누린다면 천국의 리허설을 매 안식일마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안식일에는 이제 진정한 안식을 하기 위해서 노동을 중단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노동을 안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예배와 쉼을 얻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 노동을 중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자기가 할 일 다 해주는 이러한 사람은 이 안식일의 규정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인 무언가를 시키면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모두가 다 안식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엄한 규정으로 명령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또 이러한 상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바리새파의 율법 연구는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의 정신보다는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한 시행의 여러 가지들을 연구하다 보니 과도하게 문자적으로 적용하기 시작되었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는 오히려 진정한 안식과 그 안식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진정한 쉼과 치유와 회복이 방해받는 이런 아이러니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 오늘 본문 속에는 바로 이 바리새파의 율법주의 폐해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목을 죄고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과 바리새파가 끝까지 대결하게 되었던 중요한 구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이 율법을 주신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 바로 안식일의 창시자이며 수요자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 오신 성삼위 하나님, 그분께 나아간다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안식일 제자들 세우시고 그렇게 안식일을 마치시고 이제 쉬고 계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했지만 그 안식일에 주님께 가고자 했지만 안식일 때문에 노동을 금하는 그 명령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려야만 했죠.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해질 무렵부터 다음 토요일 저녁 해질 무렵까지. 그래서 31절과 32절 사이에는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고 안식일이 끝나기까지 오후 내내 초조하게 기다렸다가 바로 이 상황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때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32절 저물어 해질 때에 바로 이 구절은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예수님께 마을 사람들이 그 반나절을 기다렸다가 즉시 데려가고 싶은데 이제 기다렸다가 데리고 오는 것이죠. 해지고 안식일이 끝나니 이제는 환자를 이송해도 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데려오는데 우리 성경 번역에 데려오니 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 문법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연이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이어 데려오다. 환자들을 실어 나르는 행렬이 파도 밀려오듯이 계속 이렇게 환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날 오전 안식일 예배 때에 귀신 한 병 내쫓았죠. 점심 때쯤에 열병 환자 한 병 고치셨습니다. 이제는 가버나움의 모든 환자들,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밀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모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병일지라도, 아무리 많은 환자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데 어느 곳에 모였는가 하면 바로 문 앞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모든 병자와 그리고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이 가족에 의해서, 그렇죠? 일가친척에 의해서, 친구들에 의해서, 친지들에 의해서 이제 베드로의 집 문 앞으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몰려들고 있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동기,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렇게 병든 자가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천국을 맞이하라. 이 설교를 이 행동으로서 이적으로서 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전도를 보게 되면 말씀하시고 이적치유를 행하시고 이적치유를 하신 곳에서는 또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함께 능력과 말씀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창조주요 구속자로서 이 죽음의 증세인 질병들을 고치시는 겁니다. 창조주로서 그리고 전능하신 섭리자로서 구속자로서 마귀 사단의 세력과 대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고 이적을 보기 위해, 이적으로 나음받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이 문 앞에 모인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저히 당시의 의술로 고칠 수 없었던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환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오랫동안 고칠 수 없어서 애타하던 이 환자들을 데리고 나온 가족과 지인들, 일가친척들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무슨 일인가 구경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구경꾼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한 구경이겠습니까? 베드로의 집 문 앞에서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각자의 동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모여 들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고 귀신 들림에서 해방되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임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그 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이 그렇게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32절부터 34절에는 우리의 주님의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 능력이 어떠한지 이 단어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에는 모든, 33절에는 온, 34절에는 많은, 어떤 질병도 아무리 많은 환자도 우리 주님 고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주님의 치유는 한 사람에서 이제 가버나움 온 동네로 확대되고 나사렛의 온 마을로, 유대 땅,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확장되기 시작하는 그 역사가 바로 이날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단어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했습니다. 고치시며, 이 헬라어 단어는 테라피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테라피, 세라피 이렇게 옮겨지고 있습니다. 고치다, 치료하다인데요. 사전의 뜻은 그것보다 더 먼저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사전적인 뜻의 이 테라피오의 1번은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섬기다, 봉사하다. 그리고 2번이 고치다, 치료하다인 것이죠.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고 나와서 수종 들었던 그 모습이 바로 이 테라피오의 단어의 의미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서는 우리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침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것이었다. 우리 시몬의 장모 고침받은 후에 수종들더라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디아코니아. 그래서 디아코네오라는 동사의 단어입니다. 섬기다, 시종들다 이런 뜻인데요. 가장 중요한 뜻은 종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 구원받고 나서는 주님의 종이 되어서 종이 주인을 그렇게 수종들듯이 그렇게 섬기고 수종들고 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이 단어에서 이제 집사로서 봉사하다 이런 뜻이 된 거죠. 사도행전 6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단어 대 단어 이렇게 옮기다가 보니까 접대를 일삼다. 요 대응 단어로 하니까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 원래 뜻은 이겁니다. 일삼다라고 대응한 그 단어가 바로 디아코네요. 이 수종돌다 이 뜻이 이 단어가 여기서 쓰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수종돌다. 그런데 무엇을 주님 수종돌었는가 하면 바로 접대라고 번역한 단어는 원래 식탁, 식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전대에서 결국은 구제와 재정의 문제는 집사한테 맡긴다. 이런 전통이 세워진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전념해야 할 사도들이 이제 식탁 차리고 두 가지 의미인 것입니다. 잘 먹을 수 있도록 식당 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제하고 또 재정에 관리하고 이런 것에 시간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 뜻 출발하는 단어는 종이 되다 이런 뜻인 것이죠. 한국교회에 참 희한한 미신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꾸 교역자를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원래의 뜻은 주님께 구원받고 섬기는 이들 디아코니 오네요. 이게 바로 주의 종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구원받고 또 주님을 섬기고 있죠? 모두가 주의 종인 것입니다. 이것을 교역자만 주의 종이라고 했던 것이 캐톨릭의 직제인 것이고 칼빈 선생님은 이것을 이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교회론에서 매우 중요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주의 종이 되어서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주를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이적을 넘어서 이적을 베푸시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삶의 사소한 문제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저도 지금보다 젊었을 때는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한 큰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소한 것들은 내가 해결해야 되지 않나? 너무 사소한 것까지 맡기는 게 참 불성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주 사소한 것까지 주님께 기도하면서 해나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선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삶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는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는 주님의 종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말하니 그것을 그마 입 다물고 나가라. 침묵 명령을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했기에 침묵 명령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니이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소리 지르니 꾸짖으시고 말을 못하게 하신 겁니다. 왜 귀신들에게 침묵 명령을 하신 걸까요? 우리 주님 이적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왜 귀신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하는 걸 못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메시아로 오셨고 메시아의 사역을 하시면서도 사람들이 메시아임을 깨닫기에는 그때가 이르기까지 숨겼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나중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맥락 속에서는 사탄의 노림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기 전에 미리 밝혀 알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막는 사탄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광야에서 시험을 할 때 이 작전을 썼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내가 메시아임을 입증해봐라.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보라. 그 유혹을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임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지금은 단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 이적에도 많은 사람들이 반응했는데 메시아임을 확증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학수고대하고 대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학수고대하던 그 메시아는 로마의 합체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여러 분파로 나뉘었고 흩어져 있는 이들을 한대로 규합할 수 있는 정치적인 지도자, 리더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한대 모으고 군사력을 한대 모아서 그들의 앞에 대장으로 세워서 로마에 맞서서 독립, 해방 전쟁을 일으킬 대장을 찾고 있었던 것이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바로 이 일을 하고 다윗 왕조처럼 그렇게 위대한 나라를 회복할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님이 메시아임을 확증하고 사람들이 따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세력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막으려는 것이 이 사탄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입을 닫으라, 막으라 명하셨던 것이 오늘 32장 32절, 3절, 4절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이어가지고 그 주님의 이적과 사역에 대해서는 계속 나가게 되는데요. 오늘 이 내용 중에서 한 세 가지를 한번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회를 잡으라. 그날 밤 우리 주님께 나왔던 많은 모든 병자들이 고침을 얻었다 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너무나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어하면서도 모르는 채 하다가 막상 시집가게 되니까 한없이 울었더래요. 기회 놓치고 울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시다는 그 소문,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온 동네가 모였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떠나신 다음 날 병자를 데리고 왔다고 하면 고침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기회는 지나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다섯 처녀, 열 처녀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언제나 때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섬겨야 하는 것이고,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져서 누워있게 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이 있을 때에, 움직일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충성하고 섬기고 주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라,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서 또 말씀을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모든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또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 교회 문제를 놓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더 충성하고 더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디아코네요. 결국은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모였던 사람들 다시 한번 나눠봅니다. 첫 번째는 환자이죠. 두 번째는 환자를 데려온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 무슬림과 구경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 온 사람들, 소문 듣고도 무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와서도 병 치료만 받지 그 위대한 메시아 그분을 대부분 못 봤던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어떤가? 만복의 근원이신 메시아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 복의 부스러기인 일상의 문제 해결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현실을 넘어서서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께 더욱 집중하고 주님의 뜻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또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같은 현장을 보도하면서도 방송사와 신문사들은 각각의 논조에 따라서 자신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자신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으로만 이렇게 설명을 해나갑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보여주는 그런 방송만, 신문만 선택하지는 않습니까? 진리는 관심이 없고 내 생각을 지지해 줄 것만 보고 듣고자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고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그 주장에만, 또 자기의 생각에 동의해 주는 생각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 가능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그 이적을 보면서도 그때는 미처 몰랐었다. 베드로는 그렇게 그 의미를 마가에게 전수했던 것이고, 마가는 그렇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날에 주님을 만나고 첫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날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보다 우리가 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그때 살았던 동시대인들을 얼마나 큰 축복을 누렸겠습니까?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단 우리가 더 복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눈앞에 있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없으나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고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고 그분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마가복음과 당시 열두 제자를 넘어서는 진정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제자로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 제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